네, 안녕하세요. SBS 손승욱 기자입니다. 중국 양해가 끝났습니다. 이 양해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준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양해 일정이 끝났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양회는 뭐 중국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네.
그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증시 불황 문제, 재정 압박 문제, 지방부채 문제, 실업률 뭐 복합적으로 한도 끝도 없는 그 문제가 많았고, 특히 작년에 리오프닝이라는 그 경제활동 재개를 선언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반등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양회를 통해서 뭔가 올해 경제 방향에 새로운 좀 직접적인 경기 부양이라든가 직접적인 조치가 좀 있을 거다, 이제
네.
이런 생각을 갖고 봤죠. 그런데 그런 기대에는 조금 못 미친다, 시장의 기대에는. 다만 이제 중국이 전체적인 경제 방향성을 과거보다는 조금은 더이 성장, 뭐 이쪽으로 조금 더 초점을 맞춘 그런 흐름은 보였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뭐 양회라고 하지만 하나는 의결권이나 심의권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정치협상회의, 인민정치협상회의는 사실은 그 제헌국회 역할을 했던 거예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되고 나서 정부 조직법을 만들고 헌법을 만들어서 54년에 전국 인민대표대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제 중국 헌법상의 최고 권력기구는 전국 인민대표대회고, 우리가 통칭해서 양회라고 하지만 그 역사적 흐름 때문에 그런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전국 인민대표대회, 그것도 5년에 한 번씩 큰 회의가 열리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작은 회의가 열렸는데, 요번이 14기 2차 회의입니다. 이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주목을 받는 것은 총리가 이제 정부 업무 보고를 하거든요. 거기에 경제 성장률, 예산은 어떻게 할 거고, 뭐 이제 이런 전반적인 시정 방침이 담기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많이 기대를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좀 뜨뜻미지근했다. 방향성은 분명히 설정을 한 걸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여전히 주저하고 있다라는 이제 느낌을 많이 받았고, 다만 이제 전국 인민대표대회 자체를 가지고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여기서 이제 큰 방향성이 나왔으니까 이 하부 단위, 행정 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 단위도 있을 거고, 행정 단위도 있을 거고, 이런 데서 이제 이런 정부의 큰 정책 방향을 담아낼 수 있는 세칙이나 조치들을 마련을 합니다. 그게 이제 집중적으로 3월 말, 4월 이럴 때 나오거든요. 그걸 조금 지켜보면 올해 이제 중국 경제의 방향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AI와 관련된 내용이 그나마 눈길을 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AI 플러스라는 거를 내놨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5% 성장을 내외, 5% 내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제시했는데, 사실은 기저효과로 인해서 작년에 5.2% 성장을 한 건데, 기저효과를 작년에 땡겨서 썼잖아요. 그러면 이제 올해 온전하게 5% 성장이 가능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해요. 일부 IMF라든지 월드뱅크 같은 데서는 4.6% 만 해도 잘하는 거다, 좀 심한 데는 4.2%밖에 못할 거다, 그리고 우선 믿지 못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돌파구를 사실은 중국이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5%는 어떻게든지 맞출 수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정자산 투자나 이 정부 투자를 강화하면 성장률을 올릴 수는 있죠.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지속 가능한 성장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한 형태로서 신성장 동력 사업, 그중에 핵심이 바로 AI 플러스입니다. 이 AI 플러스는 실제로 기억하시겠지만 한 10년 전쯤에 그 중국이 중국 제조 2025라는 걸 내놨었어요. 이게 한 10개 분야에서 과학 기술을 진작시켜서 세계적 국가가 되겠다는 건데, 미국의 강력한 견제를 그때도 받았죠. 같죠. 그래서 중국 제조 2025라는 말을 쓰면 그게 이제 미국의 표적이 되니까 실제로 리커창 총리가 인터넷 플러스라는 표현을 썼어요. 요번에는 이게 이제 단순하게 뭐 인터넷만 갖고 안 되는 거니까 여기에 과학기술 성분이 최대한 고양될 수 있는, 재고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그래서 리커창 총리가 AI 플러스의 전신을 얘기한 것, 인터넷 플러스가 본다면 이번에 리창 총리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발전한 AI 플러스라는 걸 들고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구체적으로는 어쨌든 인공지능을 활성화시켜야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과학기술로 무장된 기술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특히 미국의 지속되는 견제, 이거를 피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과학기술을 최대한 발전시키겠다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적으로 발출하고 중국 내부에서도 발출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과학기술은 사실은 중국이 AI 분야, 특히 반도체 분야가 그 제조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양자 컴퓨터라든가 일부 분야에서는 상당한 기술 발전을 이루었거든요. 그러니까 AI 부분만 조금 받침이 된다면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드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거고 그거의 핵심은 결국은 미국과의 경쟁에서 지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학기술이라는 게요, 그 당장 지금 보면은 영원히 못 따라올 것 같지만 사실은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그러면 비슷하게는 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그 비슷하게 오는 것도 위협이 되니까 결국은 바이든이 재선이 되든 트럼프가 다시 오든 결국은 중국에 대한 압박은 계속할 수밖에 없고 특히 중국이 강조하는 AI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미국이 견제를 할 거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중국이 뚫고 나가느냐 이게 이제 핵심 그 과제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더 막 이렇게 반도체 분야라든지 AI 분야에 있어서 미국의 압박이 심해질 텐데요. 네. 이번에 중국이 내놓은 그 돌파구 같은 게 있나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건 아니죠?
구체적인 건 없고요. 과학기술 분야에 그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 지금도 뭐 1년에 상당히 7, 8%씩 됐는데 이번에 네. 과학기술 분야를 10%를 증액을 하겠다. 500억 불을 올리겠다. 이제 이런 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과거와 같은 부동산 개발 모델이나 뭐 수출 증대 이런 걸 가지고는 경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어렵다고 인정을 했고 결국은 AI, 바이오 뭐 이런 쪽에 소위 새로운 먹거리 쪽에 초점을 맞춰야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이 과학기술 분야를 둘러싸고 중국의 재정 투입이 계속 늘어날 거다. 그리고 늘어나야지만 또 중국이 살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이런 분야는 중국 스스로 해결한 것도 있지만 그전에는 해외에 그 과학기술 기업들이 들어와서 올려준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그런 기업들이 이제 중국에서 계속 이러는 거는 어려워진다. 이러면서 이제 소위 탈중국 추세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탈중국이 계속되면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라든가 이런 게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정부 주도로 계속 끌고 가겠다라는 메시지를 국내외적으로 발출한 거다. 그러니까 해외 기업이 안 들어와도 우리가 최대한의 자금을 투입을 해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겠다라는 큰 방향을 잡은 거니까 향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재정 투자가 있을 거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과학기술 자금이야 뭐 중국 정부가 어쨌든 3조 2,800억 불이라는 엄청난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으니까 집어넣을 수 있는데 원천 기술이나 이런 네. 부분은 할 수 없이 미국에 기댈 수밖에 없잖아요. 역시 연구를 제일 많이 하고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내고 하는 건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이 없는 게 뭐냐 하면 제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반도체 예를 들어보면 미국이 다 개발하고 흐름을 잡아도 제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과 대만이 제조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그 틈새를 일본이 다시 들어와서 해보자 한 게 G4란 말이죠. 이제 이런 형태가 로 이제 미국은 중국으로 들어가는 과학기술의 이 고도화 이걸 이제 막으려고 할 거고 결국은 중국은 이 틈바구니에서 재정 투입과 과학기술 발전의 이 어떤 흐름을 계속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미중 간의 과학기술을 둘러싼 이 문제는 계속 첨예화 될 거고요. 특히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이런 반도체라든가 이런 거를 제안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결국은 그런 그 반도체라든지 AI 기술들이 군사용으로 전용이 된다면 그거는 결국에 미국의 안전을 해칠 거기 때문에 미연에 그거를 막아야 된다. 이게 이제 소위 미국의 다양한 법을 통한 중국 압박이거든요. 중국도 똑같습니다. 중국도 대외관계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도 발전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같은 형태의 응전을 하겠다 하는 게 소위 대외관계법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칼자루는 분명히 원천 기술이나 이런 거는 미국이 쥐고 있다. 그러면 적어도 당분간은 중국은 캐치업 전략이죠. 쫓아가는 거. 쫓아가는 걸 가면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걸로 새로운 형태의 어떤 그 중국적 과학기술 사회주의 이런 거를 만들려는데 부심할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당 부분 갈등이 노정이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양에서 보면 미국에 대한 비난 수위가 지난해보다는 좀 낮아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어떻게 네네. 보셨어요?
이 부분은 이제 중국이 매우 전략적으로 한 것 같아요. 지금 아시다시피 중국이 미국의 압박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나 이런 걸 내놓게 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불붙고 있는 미국 대선전에서 공동의 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중국을 다 압박을 하는데 이건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봐라 중국이 저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대미 관계 관리 이런 부분 쪽에 초점을 맞추고 오히려 외교적으로는 미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가겠다는 우회적 메시지를 보내면서 소위 글로벌 사우스 그룹들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는 뭐 제3세계라고 했습니다만은 꼭 제3세계도 아니죠. 이제 다양한 형태의 글로벌 사우스 그룹들이 약 100여 개 국가가 넘는 국가가 이제 글로벌 사우스로 분류가 되는데 이들 국가와의 교류를 통해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 이게 이제 왕이 외교부장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에요. 결국은 외교의 지평을 미국과는 지금은 첨예화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 미국이 대선 전에 그 이 대결 구도에 정신이 없을 때 자연스럽게 이 제3세계라든지 글로벌 사우스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에 외교 지평을 넓히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어떤 그 소위 비난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번에는 굉장히 자제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사우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미국과 중국의 구도에서 글로벌 사우스를 점점 이제 중국 편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네네. 생각인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 사실은 이제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중국과 러시아의 첫 번째 고민이 그 상해 협력 기구, 상하이 협력 기구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브릭스라는 거가 네. 있었죠. 그런데 작년 8월에 브릭스의 6개 나라를 새로운 회원국으로 받았습니다. 그동안 쭉 안 받다가 그런데 거기 보시면 사우디아라비아, 네. 아르헨티나, 뭐 이집트, 그다음에 이 아랍에미레이트 이렇게 약간 보면 사우디나 뭐 이런 일부 중동 국가들 여기는 미국과 대척점에 있는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회원을 늘리면서 사실은 미국과의 대항 전선을 펼칠 만한 나라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3세계 국가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돈을 풀기 때문에 그렇죠.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약 150여 개 국가가 중국이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무역 상대국입니다. 미국이 그런 국가는 5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중국과 직접적인 경제 연계를 맺고 있는 국가가 150개다. 그 다음에 우리가 1대1로가 사실은 1대1로도 152개국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예요. 뭐 저게 약탈 경제다, 실패했다. 한 23개 나라는 분명히 실패한 걸로 나오는데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더 많은 국가가 중국의 지원과 투자에 목매달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는 그 다음 문제인데 그러면 결국은 그런 지난 10여 년에 걸친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이제 외교적으로도 그런 외교적 지평을 넓히면서 미국과 대항할 수 있는 구도, 다시 말해서 아군 만들기죠. 우리 편 만들기 노력을 네. 계속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이 그러면 글로벌 스탠다드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와야 뭐가 될 것 같은데 중국은 여전히 중국식 현대화, 중국적 방식 이런 걸 통해서도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하거든요. 그거는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그게 다른 국가에도 그렇게 적용되리라는 전혀 보장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물론 미국적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민주, 자유, 개방, 인권 뭐 이런 거를 강조하는 소위 가치. 서구식 가치, 이거에 많은 국가들이 동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그 이데올로기적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중국적 방식이 상당히 확산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중국도 뭔가를 감지는 분명히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경제발전도 중요하지만 우선 우리를 지켜야 된다. 특히 미국이나 서방의 압박으로부터 이 부분이 조금 더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균형 내지는 중국이 약간은 그 노선을 전향했다라든가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게 되면 중국한테 기회가 없는 건 또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까지 좀 경직돼 있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주의의 경직성이 이 시장 경제의 민첩성을 압박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지금 중국에서는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정이 되지 않으면 많은 국가들이 중국적 방식에 동조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실제로 중국이 이제 그런 식의 외교 정책을 택하면서 중국 내에서 그 자본 유출이 많고 그 자본에도 이제 서방 자본인 경우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중국이 이렇게 미국과 대척점에 서서 다른 쪽으로 손을 벌리는 대신에 경제는 확실히 회복이 어려운 것 아니냐, 서방과 완전히 척지고 갈 수 있느냐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중국은 과거에 미소 냉전 시대의 소련과 다릅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개혁개방 이후 특히 2001년도 WTO 가입을 하면서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잘 아시다시피 세계의 공장으로 떠올랐죠. 그래서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약 40%를 중국이 맡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40%의 중국식 뭔가가 있어야 제품이 탄생한다는 건데 그러면 중국이 그걸 가지고 내수도 하고 수출도 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거꾸로 얘기해서 이 디커플링이 돼서 다른 데서 그 40%가 안 오면 중국도 물건을 못 만드는 거잖아요. 자기도 40%를 담당하지만 그 40%를 위해서 다른 데서 또 그만큼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국제시장 경제와 등을 돌릴 수는 없다라는 걸 중국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공조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중국이 잘 알고 있고 그러려면 민영기업이 일선에 나서야 된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민영기업 활성화 조치들을 뭐 빅테크 기업은 상당히 압박을 했지만 많이 했죠.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리오프닝 정책을 실시하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이나 리커창 그 중국 총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이 소위 해외 투자를 환영한다. 그리고 네. 동등한 대우를 해주겠다. 말은 계속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추세는 끌고 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반간첩법이라든지 이번에도 정보법을 또 바꿨어요. 그 개정을 하고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여전히 그 경제 발전에 대한 욕구가 분명히 있지만 지금은 그것보다도 이 압박을 통해서라도 안정을 가지고 가면서 미국과의 대항구도 물러서지 않는 중국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혹시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돼요. 이걸 이제 뭐 한간에서는 시진핑 리스크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시진핑이 영도하는 중국 공산당은 몇 가지 측면에서 이 시장 경제적이지 못하다. 예를 들면 민간이 활성화되고 잘 살게 되는 거를 그러면 통제 밖으로 나가니까 별로 안 원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중국의 국내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중국 시장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은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되겠죠. 그게 불확실성이 더 높아지는 거다 말이죠. 그렇다면 결국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고 그게 바로 법입니다.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중국식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바이든은 많이 들어보셨죠? 규범에 기반한 질서라는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와 민주 뭐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 국가들이 규범을 정하고 그거를 따르라고 하자. 그게 안 따르는 국가들이 항상 있습니다. 미국이 볼 때. 그거를 수정주의 국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1번이 러시아였고 소련, 2번이 중국, 북한, 이란이 이제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 중국이 1번이 됐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제일 큰 네. 실체가 됐으니까. 결국은 중국이 아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느끼고 미국이 짜놓은 판으로 들어와야 미국의 기대대로 가는 건데 중국은 그거를 하면 패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그럴 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 중국은 중국식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 다만 경제나 이런 것들은 완벽한 디커플링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미국도 알고 중국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디리스킹이잖아요. 그럼 이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하면 새롭게 커플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양측이 고민을 할 거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이 다수잖아요. 네. 원천 기술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중국은 앞으로 이 문제를 두고 계속 고민을 하면서 일단은 시진핑 체제에서는 중국식 방식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식 방식이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번 양해 폐막식에서 총리 기자회견이 취소가 맞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양해를 통해 드러난 시진핑 경제의 모습이 너무 강압적인 거 아니냐, 예전과 같은 그런 유연성이 없지 않냐, 그래서 외국인들이 과연 장사를 하든 투자를 하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도 나왔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게 시진핑 리스크로 가장 크게 그 강조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재작년에 열린 20차 공산당 대표대회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포진이 됐을 때부터 사실은 이제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들은 기본적으로는 동등합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시진핑과 그의 부하들이 돼버렸잖아요. 그 멤버들이. 그래서 이전에는 국무원 총리가 내각을 이끌면서 이제 보이지 않는 견제와 균형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 이 일부 개파들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한 목소리가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회의에서도 리커창 총리가 커창노믹스, 그러니까 리커창식 경제 모델, 여기 이거를 못마땅해하는 시진핑은 진핑노믹스라는 걸 내세웠어요. 그 자기 그 고등학교 친구였던 리오허라는 사람을 부총리직을, 새로운 부총리직을 신설하면서 그거를 이제 몰아붙였단 말이죠. 근데 그 폐막식 회견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게 한 해 중국 정부의 시정, 정부의 그 소위 시정 방침이잖아요. 네. 그러면 정부의 수반이 아는 겁니다. 중국의 국무원 총리는 국무원은 중국의 중앙정부고요. 그 밑에 25개의 부와 위원회가 있습니다. 뭐 국방부, 교육부 막 이런 게 다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부의 수반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각 책임제 국가에서는 국가 원수에 준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번에 총리가 맡아서 하는 이 기자회견 자체가 없어졌다라는 것은 확실히 정부가 당 밑으로 완전히 들어갔다. 공식적으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본적으로 중국의 정치 체제는 당 총서기와 국무원 총리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어떻게 우리가 얘기했었냐 하면 장점인 리펑 체제, 장점인 쭈롱지 체제 기억하시죠? 그다음에 후진타오 원자바오 체제 이랬단 말이죠. 그리고 시진핑 체제가 막 출범했을 때도 시진핑 리커창 체제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은 당 총서기와 총리를 병행하여 얘기하지 않죠. 지금 시진핑 1인 체제라고 이미 시진핑 2기부터 그런 말들이 들리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시진핑 사단. 시지아준, 그 습가군이라고 그래요. 시진핑 사단이라는 네. 표현으로 표현이 됐어요. 그러면 리창 총리가 정부의 수반으로서 특히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헌법상의 최고 권력기구고 그 최고 권력의 최고 행사기구가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그 최고 권력에서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게 총리인데 행정 부분을 맡고 있는 국무원인데 이번에 보시면 아시지만 그 정부 조직법에 시진핑 사상이 들어간 거예요. 이건 당의 사상이 들어갔잖아요. 정부 조직법에. 그리고 리창 총리도 일원화 영도 당 중심 정치를 또 강조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기자회견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리커창 총리는 시진핑 당시 총서기 국가주석이 아 우리가 이제 이 소위 소강 수준 중산층 사회로 들어가게 됐다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폐막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6억 명이 빈곤하다. 한 달에 100불도 안 되는 수입으로 살고 있다. 이런 얘기했어요. 후진타오 때는 원자바오 총리가 물러나면서 중국에서 지금 제일 필요한 거는 경제발전이 아니고 정치개혁이다. 안 하면 제2의 문혁이 온다. 이거 정말 금기어들을 한 거예요. 그 장점인 시절에 주롱지는 중국 경제의 짜르라는 표현을 들었었어요. 그럼 외신 기자들이 물어보는데 당신이 중국 경제를 책임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중국 경제가 어떻습니까? 사실은 중국의 시스템이 당 총서기와 국무원 총리 체제고 엄연히 2인자인데 중국 경제는 온전히 당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안 좋은 모양새가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20차 당대회에서 자신들의 그 인사들로 완전히 채워놨기 때문에 굳이 나가서 외신 기자들과 그런 소통을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적어도 총리가 폐막 기자회견을 한다라는 것은 당과 정이 분리되어 있고 형식적이나마 중국 공산당의 집단 지도체제가 형식적이나마 영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성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것까지 없어지니까 이제 완전히 당의 일원화 통치로 돌아갔고 이거는 이전에 마오쩌둥 시절에 강조한 당의 영도 일원화 이거와 다를 바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시진핑 시기에 강조했던 당정 분리, 분리는 안 되지만 당과 정이 좀 따로 기능하자라는 거가 이제 다시 당정 합일 그리고 그 분명하게 당이 위에 있는 이런 모습을 이번에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런데 이런 전조는 갑자기 나타난 건 아니고요.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실제로 시진핑은 당정 분리는 불가능하다. 어떻게 중국 공산당이 만든 나라가 중화인민공화국이고 그 중화인민공화국의 행정을 맡는 게 공무원인데 이게 어떻게 분리가 되냐. 그래서 서열 2위가 총리를 맡고 서열 3위가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맡고 서열 4위가 정치협상의 주석을 맡게 돼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다 상무위원입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당정분업이에요. 당과 정은 분리하는 게 아니고 당이 해야 될 일은 당이 하고 거기를 기반으로 행정부가 해야 될 일은 행정부가 하는 거다. 당정분업.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 체제를 우리가 사회주의 체제를 파티 스테이트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당국체제. 당이 바로 국가죠.
네.
여기로 완전히 다시 돌아갔다. 이제 이런 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니 저렇게 되면 완전히 당이 하는 거고 결국은 시진핑 혼자서 다 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 행정이나 이런 메커니즘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게 있을까? 이 겁이 되니까 일단 겁이 나니까 이 투자나 이런 거는 당분간 주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역대 총리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경제를 이끌어가면서 실제로 중국 경제가 많이 좋아진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았었던 건가요?
많다기보다도 그 방식상 네. 그 소위 시장 경제의 민첩성, 기민성 이런 부분을 더 많이 강조를 한 거죠. 왜냐하면 중국 내부의 동력만 가지고는 발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외부 자본을 끌어들여야 되고 외부의 기술을 끌어들여야 돼요. 그러려면 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외국 투자자들을 그 구미를 당겨야 되지 않겠어요?
네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 일종의 그 유연한 정책을 펼쳤었다라고 보면 되는데 시진핑 체제는 사실은 지금 2012년에 확립이 된 체제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리크창 총리가 두 번 하면서 보이지 않는 뭐 견제, 균형 이런 것도 했죠. 왜냐하면 성장 방식이 조금 달랐거든요. 그 시진핑 체제, 그 시진핑 노믹스는 굉장히 급진적이고요. 이 리커창은 중국 같은 거대 국가에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경기가 반등을 하려도 U자형으로 가야 된다. 이 U자로 깔려가는 것이 경기 침체가 아니고 올라가기 위한
네.
어떤 흐름이다 이랬는데 시진핑은 그게 아니다. 지금 문제가 있으면 빨리 도려내고 V자형으로 얼른 가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충돌이 생긴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런 거를 막을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요번에도 이 실질적으로 리창이 총리를 하지만 경제적인 면에서는 시진핑이 막 직접 챙기기도 하잖아요. 내가 증권 저렇게 되니까 주식시장 내가 직접 챙기겠다. 심화개혁위원회 이것도 내가 직접 주재하겠다. 뭐 재경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금융 이런 부분까지 지금 온갖 것들을 건드리면서 그 앞에 누가 있냐면 허리펑이라는 부총리가 있습니다. 네. 이 허리펑이라는 부총리는 1대1로 공동부유 이런 거의 주창자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흐름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일정 기간 조정을 거칠 수밖에 없을 거다. 왜냐 이렇게 계속 내려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리창 총리는 그런 거를 독자적으로 얘기하거나 나서서 하거나 이런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실은 리창 총리가 상하이의 테슬라 공장을 투자하려고 그랬을 때 당시 상해시 서기였거든요. 여러 가지 법률 문제로 복잡한 게 있을 때 자기가 발벗고 나서서 유치시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친화적인 모습도 분명히 있다. 그런데 이 전반적인 중국 경제의 지금 흐름 시스템 속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양해를 짚어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했다고 처음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뭐 눈에 띌 만한 부양책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돌파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게 사실은 이제 작년 8월에 한 32억 개의 부양책이 있었고 물론 이제 좀 미세 조정에 가깝다고 서방에서는 하는데요. 중국이 그 대량의 경기 부양 정책을 하는데 약간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2008년 미국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났을 때 전 세계가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중국도 약 4조 위엔 그 우리 돈으로 800조가 넘는 경기 부양 자금을 넣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주식 시장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서 결국 거품이 생긴 거예요.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데 부동산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는 거는 약간 주저할 거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그렇다면 현금 유동성, 현금이 움직이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부동산과 주식시장인데 주식시장 활성화 쪽에는 어쨌든 조금 더 과거보다는 다른 형태로 뭔가 조치들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가 지금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결국은 중국 경제가 좋아지려면 지금 국내적 상황만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국은 아마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벗어났고 경기가 좀 활성화돼서 국제 경제가 좀 좋아지면 그 부분도 조금 편승하는 전략 이걸 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11월 미국 대선을 지켜보면서 올해는 숨고르기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아주 적극적인 부양책이나 이런 거는 나오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미세한 변화는 감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AI 부분에 대한 투자라든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건 우리가 계속 유의하면서 지켜봐야 되고요. 과거와 같이 한중 경제관계가 이제 중간재가 과거와 같은 중간재는 들어가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러나 고급 중간재들 이제 중국이 그런 과학기술 이런 거는 우리가 또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뭐 일정 부분 또 시장 원리가 작용을 하니까 그런 쪽으로 흐름을 끌고 가는 이런 노력들을 우리가 중국을 지켜보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의외로 조용히 끝난 중국 양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